네, 오늘부터 디모데전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한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참으로 친밀한 관계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루스트라에 가서 제자로 얻은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머니와 외조모가 다 믿음 안에서 그를 키웠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 가정에서 자란 것과 같지만 어머니의 신앙이 그에게 고스란히 이렇게 젖어든 셈이고 그래야 그는 이 바울을 만나자마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래야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를 선교의 동역자로 삼게 되죠. 그래야 이제 마게도니아로 떠날 때 에베소에다가 이 디모데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젊은 편, 나이가 좀 젊은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떠나면서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 안에서 난 아들에게 어떤 바른 신앙의 기준이라든지 또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 교회 리더들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 목회 전반에 관한 귀중한 가르침을 이 편지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를 이제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고 개인적인 서신에 속하지만은 그 당시에 편지가 오면 어쨌건 다 회람에서 회중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던 그런 편지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에 읽힘으로서 초대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귀중한 가르침이나 기준을 제공한 그런 서신이죠. 자, 1절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인사말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사도 라고 하는 명칭에 대한 그런 공격이 있었어요. 너는 뭐 예수님 직접 제자가 아니지 않냐. 열두 제자에 속하지도 않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뭐 네가 다메섹 도상에서 배웠다고 하지만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본 게 아니지 않냐. 이런저런 시비에 휘말렸기 때문에 그는 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내가 이 사역자가 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불러 세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를 부르셔서 세우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밝히고 넘어갑니다. 지금 사도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있지만 사도라는 말은 원래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보냄불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 그 이 사도라고 쓰이는 말은 외교적으로나 또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어떤 특사를 의미했어요. 황제가 보내는 특사에 붙였던 호칭이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의 권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직임입니다. 따라서 보내는 자가 분명히 보냈다라는 그런 확증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혼선을 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열두 사도와는 다른 그런 뭐 오해를 받거나 또 조금 격이 떨어지는 사도가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거나 휘말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독 서신서를 쓸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그의 보냄을 받은 사도다, 부름이 확실하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듣는 단어는 구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보통 이 표현은 신약 성경 전체 잘 쓰이지 않아요.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되게 고백을 하고 구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죠. 이 당시 구주라는 표현은 사실은 네로 황제에게 썼던 말입니다. 소테르라고 하는 이 구세주 구주라고 하는 표현은 네로 황제가 스스로에게 붙였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소테르 구주는 네로가 아니라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출발점이고 근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셈이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게 소망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크리스토스인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뭐가 소망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버킷리스트에 뭐 1번에 돌아가는 게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나는 너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길을, 믿음의 길을 간 것이죠. 많은 오해가 있고 많은 박해가 있고 수없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었던 까닭은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 그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것,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그 소명, 그 부르심이 단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그 소명에 붙들린 바 되었고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는 길을 겪은 것이죠. 그렇게 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자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티모테오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늘 이름 붙일 때부터 그는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이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믿음 안에서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신의 아들은 우리가 뭐 알 길이 없잖아요. 결혼 안 했다는 설도 있고 결혼했다는 설도 있어요. 결혼했다는 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성경 전체에 어디도 아내에 관한 얘기가 안 나오지만 베드로가 아내를 다니고 다닐 권한이 있듯이 내게 그런 권이 없겠느냐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든지, 또 혹은 그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을 때 산헤드린 공회원의 독신으로서는 거기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서 비록 아내의 이해가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그 결혼을 했을 것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평생 독신처럼 살기도 했다는 점에서 독신이었다라는 주장도 하고, 뭐 아내가 너무 뭐 이렇게 뭐 매력이 없었는지 달아났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다고 여러 가지 추정을 하지만 어쨌건 이 바울은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지금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우리가 이 혈연 관계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혈연 관계가 있죠. 또 옛날에는 다 무슨 뭐 집안들이 복잡해가지고 뭐 이복 동생도 있고 무슨 뭐 이런저런 아버지도 있고 뭐 이제 복잡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가계가 정리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다. 그래서 우리가 베이직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brothers and sisters,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에게는 너는 믿음 안에서 in Christ 내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나에게 차이가 좀 있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낳았다는 뜻 아니에요. 믿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는 내 아들이다. 참 아들이다. 참 아들.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믿음 안에서 이렇게 아들과 딸을 한둘 정도는 낳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뭐 이 추석이라서 혈액, 진짜 피로 나눈 가족들을 많이 만나시겠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이런 아들과 딸을 낳고 믿음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만나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 공동체의 진정한 목적이요, 신앙 공동체가 주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형제 같고, 피를 나눈 자녀보다도 더 아들과 딸 같은 믿음의 자녀를 갖는다면 인생 그보다 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큰 또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참 가족의 개념이 점점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은 작은 교회요, 교회는 큰 가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요? 다 우리가 형제요, 자매니까. 얼굴에 좀 감동이 있으면 좋겠지만. 근데 오늘 그 이 디모데에게 뭘 우리가 빌어줍니까?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에게 빌어주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은혜와, 예? 긍휼과 평강. 세상은 뭘 빌겠어요? 세상은 부와 귀와 명을 빌어주겠죠.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할 때 내가 부와 귀와 또 오랜 명을 빌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자녀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은혜와, 예, 긍휼과 평강이라는 것이죠.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아닙니까? 긍휼이란 그렇게 끊임없이 부어지는 자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긍휼은 헬라어로는 엘레오스인데 이게 헤세드의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은 헤세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은혜와 긍휼, 이런 걸, 그 다음에 평강, 이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믿음의 자산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거 있으면 삽니다. 이게 있어야 삽니다. 이게 있어야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 우리가 관계란 어떤 관계입니까? 은혜로운 관계예요. 서로 긍휼을 베푸는 관계. 긍휼이 오면 여러분 눈에 무슨 눈에 꺼풀 씌인 것 같아요. 단점이 잘 안 보입니다. 눈이 가려진 것처럼 그 사람의 장점에 주목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데 관심이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평강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아침에 오늘 뭐 빗길을 뚫고 왔습니다만은, 이 평강이 있는 사람은 비가 오면 비가 와도 기뻐요. 평강이 없으면 비가 오면 짜증이 나. 아, 교회 가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 뭐 걱정은 되죠. 이 수확기에 해가 쨍쨍 쬐어서 과일들의 당도를 높여야 될 때 이 비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런 건 농부의 생각이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뭐 그게 없으면은 뭐 뭐든지 짜증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추석 때 짜증 안 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지금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게 있어야 목회한다. 이게 지금 이제 서론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된 디모데가 조금 소심하고 이 조금 불안해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목회를 안정적으로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두에서부터 은혜 있어야 된다. 긍휼이 있어야 돼. 평강이 있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이제 담임 목회자로 임명을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것 가르치지 마라. 왜냐하면 다른 가르침이 이미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계속해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진리 위에 선다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그런 거짓 메신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복음으로 불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으로 충분치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게 두 마디로 정리해요. 신화와 족보라는 표현이에요. 신화는 헬레니즘 세계를 통칭하는 하나의 상징적 언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 헬레니즘 세계는 온갖 신화가 난무하는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신화적 요소가 늘 가르침 속에 있는 거예요. 족보는 이 유대주데이즘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 사람들은 예, 모세로부터 시작된 율법, 족보로부터 비롯된 어떤 전통, 이게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복음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뭔가를 꼭 더 붙여야 할 것처럼 가르치는 게 되고 만 거죠. 그런데 이걸 사도 바울은 제일 경계하도록 지금 디모데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이걸 가르쳐주세요. 교회는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분명한 진리 이외에 딴 거 덧붙이지 마세요. 그게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 거 다른 거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바울이 무슨 저주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서슴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따라서 다른 복음, 다른 거짓 메시지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에 꼭 들게 하는 그런 변색되고 이렇게 오염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참 이게 뭐랄까 설탕과도 같은 거죠. 여러분 설탕 끊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걸 섞어 놓으면 딴 거 못 먹잖아요. 애들이 그 단맛에 익숙해지면은 다른 거 잘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꼭 그렇게 설탕을 뿌리듯 예? 옛날에 우리 도마도 줄 때 맛이 없으니까 애들 먹이느라고 설탕을 뿌려가 주잖아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도마도의 순수한 맛을 그걸 더 즐기게 되잖아요. 아이고 요새 무슨 스테비안 그건 달아가지고 먹지도 못할 정도로 달게 만드는데 그걸 시작 때부터 설탕을 주입한대나 뭐 어떻대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뭐 점점 당도를 더 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메시지는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데 그 십자가만 가지고 하루 종일 설교하면 여러분들 누가 듣겠습니까? 어떤 목사님 십자가만 설교하다가 교회 문 닫았대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그 다른 메시지를 자꾸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가지고 자꾸 변론을 내고 사람들과 말하기를 좋아하고 언쟁하고 언변하고 하다가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걸 그래서 그는 뭐 교회에서 뭐 고린도 교회 같은 데서는 왜 저 사람이 말이 저 모양이냐? 에? 아볼로보다 못해. 생긴 것도 시원찮고 언변도 시원찮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말을 못해서가 아니다. 전해야 할 메시지가 이게 전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그를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이 가르침의 목적이 뭡니까? 청결한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목적이 선한 양심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동기에 있는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기준이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는 뭡니까? 이게 다 사랑이란 말이에요. 청결한 마음은 곧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 사랑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도 사랑이에요. 여기서부터 비롯된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늘 나를 전파하는 게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덜 사랑해도 얼마든지 열심히 사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게 선한 양심에 비롯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도 거짓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짓 확신에서 비롯된 걸 또 사람들은 얼마나 그걸 또 따르는지 몰라요. 이단들의 확신은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단들은 떠난다 그래 보면 금방 알아요. 테스트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나 이제 다른 교회 좀 가야겠습니다 하면은 그때 쌍욕을 하고 본색을 드러내요. 사랑에서 비롯된 게 아니니까. 예, 청결한 마음이 아니니까. 가난한 마음에서 비롯된 게 아니니까. 탐욕에서 비롯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 때부터 뭐 지금까지 계속되는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의 뭐 특징이죠. 그래서 헛된 말에 빠져서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해서 자꾸 가르치려고는 하는데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는 게 뭔지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모른 채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마치 뭐 뿌연 청동구리 거울 것 같아가지고 예, 깨끗하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욕심에 가려져 있으면 깨끗하게 안 가려져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안 보이니까 가르치는 것도 그렇게 뭐랄까 이게 분명하지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이렇게 뭐 흐릿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내가 더 할 일은 없다. 더 할 건 없다. 그걸 있는 그대로 믿어라. 뭐 거기다가 뭘 더 붙이게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족보를 따지는 사람들은 할례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신앙을 사는 사람들은 영지주의 쪽으로 빠져서 아니야. 신앙이라는 게 다 이게 뭔가 더 있어. 뭔가 더 있다는 거예요. 뭔가 더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8절 이해합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돼. 십계명 반드시 지켜야 돼. 답답하니까 율법은 죄인을 위하여 준 것이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준 것이지 율법 그 자체에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은 전혀 없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할 뿐이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없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해질 뿐이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딴 걸 가르치니까 바울이 답답하니까 이런 자들을 위해서 불법을 준 거다 말이에요. 이런 죄 짓는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우리가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복음 그걸만 따르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가지고는 못 지킨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다 위선자의 길로 빠지고 종교인의 그 실책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자꾸 율법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 의가 이루어져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자꾸 묵상하면은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죠. 그게 지금 그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뭐예요? 로마서의 주제가.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공부를 아무리 해도 그가 의로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판사 검사해가지고 다 고시하잖아요. 육법 전서 다 외워가지고 판사 검사되지만 그들이 의롭습니까? 뭐 의로운 사람도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죠.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사람이 의롭지 않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재판하고 사람을 가두고 사람을 무슨 뭐 판결한다고 해서 그들이 의롭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사도 바울이 답답하니까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믿음의 길을 가는 실족한 사람들이 이단의 가르침에 빠집니까? 헛된 가르침. 우리가 지금 들으면 저런데 왜 빠지나 하는데 그런데 빠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그냥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냥 헛된 말로 아니면 그냥 세뇌를 해놔가지고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한번 세뇌당하고 나면은 그래서 한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 기간에 있었던 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을 써요. 되돌리기 위해서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하나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거 다 해봐야 세상의 초등 학문, 어린애들 가르침이라는 거라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소중한 가르침,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게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점검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한 양심에서 거짓 없는 믿음에서 솟아나는 사랑으로 섬기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 없이 믿는 것, 사랑 없이 우리가 가르치는 것, 사랑 없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 그것조차도 사실 위험한 일이 되고 많은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우리 모두에게 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낳은 참아들 디모데에게 한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기준을 가져야 할지, 이 시대 교회가 어떤 가르침 위에 서야 할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역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헌신과 얼마나 많은 헌금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아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주님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가난한 마음, 또한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에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 가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귀를 간지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가르침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리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의 길, 그 끝자락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디모데에 가르치는 바울의 가르침이 이 시대 교회에 주는 가르침인 것을 믿고 받아들이며 다시 한번 그 길 따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